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라 라는 점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한 시간 반을 같이 있지만 옆에 누워 인사하지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예수 십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충만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떠나는 이 세상의 것도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대통령 같은 정치 국가 지도자들도 그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계속 국민들의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전긍긍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을 따르는 팬들의 인기에 민감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시험 결과에 민감하고 직장인들은 상사나 사주의 평가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둡니다. 또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한 해의 수익 또 한 해의 손실 이 숫자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값지고 후세대 자식들에게 뭔가 좀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유업도 남기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서 묻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뉴스가 어제 저에게 나왔습니다. 한때 베트남에서 5년 반 이상을 포로로 붙잡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해군에서 또 정계에서 열심히 뛰었고 이제 자신의 생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후세대가 사람들이 나를 정말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충성되어 살았다 이런 기억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유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후세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것도 참 소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평가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직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그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준비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 존귀한 쓰임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늘나라에 가장 존귀한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 이건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참된 믿음 생활의 비결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저 동부 그 뉴욕에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운전해서 내려가다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큰 도시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 알려져 있고 금년에 슈퍼볼 챔피언을 받았던 도시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도시가 17세기경에 영국의 퀘이커 출신의 윌리엄 펜이라는 이분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는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 이렇게 졌습니다. 이 윌리엄 펜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영감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의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졌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리스 말로 형제 사랑, 필레오, 사랑, 형제 사랑을 뜻합니다. 아, 우리가 신대륙에 이민 왔는데 이제는 서로 종교 때문에 대립하고 싸우지 말고 형제 사랑으로 잘 지내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필라델피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속한 필라델피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 교통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4대에서 한 40km 정도, 40마일 정도 내려가게 되면 필라델피아 내륙에 그 도시가 있습니다.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활발한 그런 성장이 이뤘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에 속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최고의 상품에 포도가 생산되면서 앞에 있는 그림도 지금 포도주의 그런 조각품이 크게 나왔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도시에는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처럼 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 술이 넘쳐나오고 그 도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방탕과 향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는 서머나처럼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민 생활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이 됐는데 그 이민 온 유대인들이 아주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어서 새로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핍박하였습니다. 차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해코지하는 그들을 향해 사탄의 회당이라 사단의 집당이라 이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세워진 필라델피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7절로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이런 편지를 전해줍니다. 주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이지요.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억울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다. 점잖하다는 뜻이 아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풍조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과는 뭔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천국이 있네. 죽음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 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셨을까요? 거짓된 속임수로 계속 미혹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세상이 더 어둡게 보여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이 전해주는 말도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악하게 보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대로 사랑하면서도 잘못되고 악하다고 회방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걱정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내가 보기엔 너희는 진실하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 성경이 이루어갑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 소개했는데 이 본문만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이라는 신실한 종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맡겼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엘리야김은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왕실의 모든 재산을 모아둔 창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국민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을 만나서 그가 허락해야만 왕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열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목적지는 하나고 길은 다양하다, 누구를 믿든지 결국에는 구원은 다 똑같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의 무한한 보호와 은혜 창고를 열고 닫는 절대적인 권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과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한 특정한 지역교회만 해당됩니까? 아니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이 삶을 마감하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지은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선한 행실하고 종교적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살다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셔야 돼요. 창구를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 열어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만입니다. 오늘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주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성경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처음에 두드린 문인지 아니면은 닫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린 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 내가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는 로마와 아시아 교통 무역을 연결하는 그런 분주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 저런 일을 해가지고 여행하다가 사업하다가 들리는 지역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도시를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았었을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계속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어느 누구도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시면 반대로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권력의 칼, 창으로 교회를 막고 예수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짓된 교리로 회방하고 사탄의 세력이 무수한 그 일들로 주님의 교회들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해 왔지만은 영혼 구원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막아진 적이 없었어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대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도 그들이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말씀입니다. 그냥 문이 스스로 열려진 것이 아니라 door was open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사도바울의 위대한 열정 그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교회 사역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하게 돼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면은 교회 생활은 단지 나의 종교적인 갈고밥을 채우는 그런 생활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핍박으로 찌고 유혹으로 넘어뜨려도 그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세상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려고 해도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면 불가능해요. 만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문이 닫혀 있습니까? 어쩌면 그 문은 주님께서만 열어주셔야 될 문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뭔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돼요. 결론은 끝까지 닫혔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임하는 축복과 부흥의 문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 도구를 사용해도 잠깐 반짝이긴 하지만 열리지는 않아요. 영원 구원의 역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혀주시는 분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아무 때나 열리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때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한동안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을 열어준 그 은혜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충성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까? 그냥 열어줍니까? 아니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들어도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말로 종교적인 도덕적인 교훈에 메시지 정도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서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열린 귀와 열린 눈을 가지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에게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이 칭찬의 핵심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 보면 a little strength, 어느 또 성경 보면 little power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작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비춰서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유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서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작은 능력이라 작은 달란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이, 은혜가 필라델피아 교회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권세, 지식을 가지 못했고 재산이 많지 않은 가난한 삶을 살았던 하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했는데 왜 그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작은 능력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초라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아서가 그렇게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 파티에 참석해만 했습니다. 재물의 유혹, 세상의 명예보다도 주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 하류층에 계속 남아있었다. 이렇게 성경 역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서구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식민지 사회에서 예수란 예자를 불러도 성명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사회였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와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8절은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 형편이 되지 않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이 꼭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요지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이 요즘에 동경하고 사람들의 그 관심에 오르는 그러한 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에이 뭐가 저기 교회야? 하나님이 어떻게 뭐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초라하게 살 수 있어? 비웃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의 칭찬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진짜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장사를 해오고 있나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보는 기준이에요. 작다 해가지고 좋고 크다 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빨려들어요. 물론 그 화려한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담겨있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냐 이것도 판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연약하고 없는 자,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왜 그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미 벌써 세상에 인생관, 행복관, 성공관이 다 들어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자신과 자신의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을, 기회, 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주저앉아요. 작은 것, 없는 것이 문제로, 걸림돌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섬기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쌓는 길이에요. 왜 없어서, 못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못한다. 이것이 나에게는 용납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거리, 핑곗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것,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의지하려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의 힘만으로 안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을 계속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교회의 직분자 일꾼이라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주중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인간적인 힘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강하다고 여길 때 주님의 능력은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자, 무지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음서에도보다 하나님은 세상에 병든 자,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주셔서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도 이해하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일 때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쁘고 지금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시간이 내 몸이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여유가 되면 몇 년 후에 내 삶이 안정되면 그때는 나는 주님을 올인해서 섬기겠다. 주님께서 받아들일까요?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지요. 그렇게 여유로운 삶이 찾아왔을 때 삶의 풍요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과연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며칠의 프리타임이 주어졌다 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어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있긴 있지만 드물 케이스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TV 앞에, 인터넷 앞에, 영화 앞에 하루 종일 붙들고 뒹굴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 해서, 은사가 많다 해서 주어진 여건이 다 완벽하게 준비됐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못 섬긴다는 것은 자신에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겠다는 이런 단순한 믿음이면 주께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빌라델피아 교회가 모든 것이 풍족했더라면 그들이 정말 잘 섬기고 이런 똑같은 칭찬만 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작은 능력 투성이니까 주님을 더 열심히 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과 잠재를 가졌는가를 보시고 칭찬만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있는 것은 비록 작지만 형편은 늘 쪼들리고 어림은 떠나지 않지만 주에서 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8절 말씀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바로 이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도 늘 비교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나는 늘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야.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험적으로 적적으로 나가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 때문에 잘하고 작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인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던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그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끊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아멘하고 맺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 이건 또 다른 영적인 큰 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려면 없어서 못해서 못한다 변명하지 않고, 있지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시는 거예요. 충성이죠, 충성.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되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그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 곳에 여러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 성도를 너무도 핍박하고 어림을 주니까 사단의 회당이라 글 걷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 기도하며 축복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어떻겠습니까? 그 거짓말하고 해방했던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몇을 불러서 교회 앞에서 절하게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못되었다, 종이 잘못되었다, 비방하고 모함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그 교회에 일어나는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아, 주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쓰시는구나, 이때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 환난에서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는 환난, 여기서 이 말이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면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피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환난 내 그 연단 불시험 속에서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가끔씩 어려움도 시험도 영적 침체도 만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힘든 일들도 겪습니다. 지금 나의 주어진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약속 보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2절로 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은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다시 나간 일 없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켜주신다는, 생명의 이름을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면 11절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칭찬할 여러 조건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과 사단의 공격이 임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메시지도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참고 인내라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겠다. 힘들지만은 그 부르심의 때가 오게 됨을 소망하며 부름의 자리를 지킨 때 내가 너희들에게 멸관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지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내라, 나의 인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다 인내 연속이었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인내는 십자가였죠. 모든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보고 참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나의 의로움, 나의 혈기, 내 자아가 살아나니까 문제 속에서 내가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때까지 내려놓으시는 그런 인내를 본받고 믿음의 싸움을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작은 것에 충성되어 하는 자에게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적당히 대충대충 사는 인생보다도 작업하는 것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때 영원한 미래의 상급이 위대하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칭찬처럼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작은 능력 위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며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작은 것만 봤습니다. 작은 것을 변명하고 내 자신을 정당화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인정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도록 성령이여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